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 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새 3일차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십자가의 임재의 의미를 깊이 또 알려준 성령 충만한 찬양 들려준 우리 노영환 지휘자와 우리 3부 성가대 힘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이 순환절 기간 동안에는 보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늘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억울함이,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우리도 좀 인생에서 고난이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좀 묵상도 하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환절 기간 동안이 정말 이 고통의 의미를 은혜의 그 렌즈로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하는 이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경박해지기 쉬운, 격동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기독교를 이렇게 디스크레딧 시키기 위해서, 불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는 참 희한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고통당하시고 기절하셨는데, 그걸 돌아가신 줄 알고 돌무덤에 모셨는데 시원한 돌무덤 안의 공기로 인해 다시 기운을 차리시고 살아나셨다. 정말 그런 논리를 믿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이 초대교회 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단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에서 특히 사도 요한은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은 유월절이면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의 준비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체를 밤새 나무에 달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율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한 후에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몰아간 사람들이거든요. 참 이 사람들이 희한한 게, 이런 율법의 세세한 디테일은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면서 율법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로 내몰았단 말이죠. 다리를 꺾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를 빨리 죽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래 십자가형 자체가 죄수를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통 하루 이상 걸려서 숨이 끊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두 죄수들의 이 다리를 꺾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다가가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36절에 보면 요한은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폭풍 같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십자가처럼 억울하게 겪고 있는 고난, 여러분은 깜짝 놀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거나 재수 없다거나 하는 세상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억울한 화살, 고통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것은 보통 십자가형에 당한 죄수들보다 사망 예상 시간보다 훨씬 빠른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은 평생 몫으로 사셨기 때문에 체격도 건장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는가? 아마도 그 전날 밤에 겟세마니에서 땀을 피같이 쏟으면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신 뒤에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인격적인 모독도 당하시고 밤새 재판받으신 뒤에, 그리고 등이 막 살까지 벗어지는 채찍질을 수십 대를 맞고 나서, 또 가파른 골고다 언덕길 거의 1km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성지순례 분들은 같이 걸었는데 정말 가파른 그 좁은 언덕길을 그 거의 60km 달하는 이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면서 주님이 완전히 탈진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이미 그때부터 안고 계셨어요. 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되는 그 고통도 컸죠. 그래서 주님이 다른 죄수들보다 훨씬 빨리 숨을 거두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생각하니까 참 이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실 때 분명히 주님의 심장은 파열되었고 그 피가 심장 둘레에 아마 심낭 속의 수액과 섞였겠죠. 그래서 병사들의 창이 물과 피를 쏟게 한 그 침낭을 찔렀고 거기서 이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인데,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심장이 멈췄다는 얘기죠. 혈구와 혈장이 분리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강조합니다.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요한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모든 일이 실제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 또 알고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전파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되어야만 했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을 기록할 무렵에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뭐 십자가에서 별로 아프지도 않으셨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신 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모든 억측을 일소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자기가 목격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 우리가 생생한 사실임을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느낀 자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길도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를 알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세상이 준 상처가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니언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눈물의 짐을, 하나님의 저주의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모든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은혜는 당신의 옆구리에서 흐른 당신의 피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은혜는 채찍으로 맞은 당신의 그곳에서, 가시로 찔린 당신의 그곳에서, 그리고 못으로 박힌 당신의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경탄케 한 은혜, 죄인들을 복되게 한 은혜, 마귀들을 놀라게 한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 죽음이 생생한 사실이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난 사건을 이렇게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가 한편 나올 수가 있을까? 요한이 그런데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온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었는가? 훗날 주님 부활하신 뒤에 일어난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에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당연히 제자들은 주님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유령인가 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유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빠르게, 가장 다른 설명 필요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손에 난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 상처를 통해서 신기하게 제자들의 신앙이 공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다고 했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는데 요한은 그 모든 것을 일소하면서 주님의 육체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창으로 찔린 이 옆구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처가 오히려 은혜로 회복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승리의 마크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가장 오래 산 제자거든요. 거의 90세, 100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단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육체의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음식도 잡수셨다, 부활하시고 그 음식도 잡수시고 제자들한테 자신의 몸도 만져보게 하셨다고 돼 있죠. 이 사실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능력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는데 또 하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요. 평소에 의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부모는 항상 은혜의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괜히 삐져요. 상처받고 막 섭섭해하고 투덜거리고. 여러분은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는 필요 없어요. 뭐 몸이 아프다, 바쁘다, 힘들다. 은혜의 자리에는 핑계 없이 항상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후에 도마가 자기 없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났죠.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다 모였던 자리에 자기가 없었던 데 대한 소리는 전혀 없고 회개나 반성도 없고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거. 막 짜증을 내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보았다고 하는데 난 못 봤다, 못 믿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것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겠다. 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까지 넣어보겠다는 사람은 참 처음 보죠. 손을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다. 뭐 그렇게 다 하면 CSI 범죄과학수사 되지 뭐 그게 믿음이겠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서 믿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원래 의심 많은 사람들이 나 그런 거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막 답답하죠. 하지만 그 말은 아직 내가 설득이 안 돼서 못 믿는다는 거지 언젠가는 믿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의심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의심하는 사람들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이 범죄지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의심은 못 믿겠다. 불신앙은 안 믿겠다죠. 못 믿겠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빛을 찾고 있다, 구도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 믿겠다는 것은 뻔히 빛이 보이는데도 나는 빛으로 가지 않겠다, 나는 어둠 속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심과 불신앙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도 막 계속 질문을 하고 있다. 교회도 보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쉽게 아멘 안 하고 막 질문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분들 보고 짜증이 났는데 의심받는 사람이 한번 딱 믿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증인이 되더라고요.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도마같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도마는 막 쳐야 돼, 그죠? 도마니까.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의심 많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참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딱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것은 일주일 전에 도마가 했던 대사를 주님이 그대로 반복하시는 거죠. 그때는 자기 혼자 처음 은혜의 자리에 없어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도마가 좀 땡깡 부리듯이 막 안타까움과 역정에 투정같이 해본 말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책임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속이 상하고 답답해도,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불신의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하나님 뭐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계신다. 역사하신다. 자식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부모 앞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도요, 부모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을 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소원대로 한번 해봐라. 네 눈으로 내 손을 보고 네 손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실제로 보고 만지고서 나의 부활을 믿겠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신약성경에서 믿음 없는 자는 비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윤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은 아주 메마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 실제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마는 모든 의심이 풀렸어요. 저는 보니까 의심 많은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의심 많던 도마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질문이 샥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질문이, 회의와 의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직접.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했을 때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손주가 없다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자식들을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양육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 아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우리가 아내한테 업혀서 천국 갈 수 없어요. 남편들이 직접 예수를 만나야죠. 결단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 건너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서 십자가를 통과해 오신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우리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도마를 도전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증거를 다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음이란 안 보일 때 믿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인간적인 이성으로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고 믿는 것, 이게 진짜 믿는 것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것은 앞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전하는 복음서를 읽고 믿었어요. 도마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 못 봤다고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직 도마의 때에는 성령이 임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됐던 거지만, 도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직접 복된 자다, 이 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부활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성령이 설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은 시대에도 보면은 눈으로 자꾸 보여줘야만 믿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얘기 자주 합니다. 나는 환상을 보았다. 내가 천국을 보았다. 저는 그런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참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보여줬거든. 원래 애들 책에는 그림이 많아요. 어른 책으로 갈수록 그림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환상을 봤다고 막 자랑할 게 없는 게, 여러분 신앙이 너무 애기 같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림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없으니까 믿는 것이지, 보는데 믿는 것 그게 과학이지 믿음입니까?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이후 확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의심과 회의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참 저 인간을 어디다 쓰나 싶은데, 이 도마를 보면은 위대하게 쓰임을 받죠. 보여주겠어만 믿겠다. 그는 다시는 그렇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초지일관 도마가 주님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는데,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가서 순교당하는데 도마가 가장 먼 인도까지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순교합니다. 인도에는 그래서 나갈랜드라고 완전히 기독교인들만 사는 거대한 지역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도에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누가 뿌렸느냐, 그 먼 데까지 누가 뿌렸느냐, 의심 많던 도마가 간 거죠. 도마는 의심에서 시작해서 영광스러운 순교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한때 믿음이 흔들렸다고 해도 주님의 그 못자국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면서 그는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진짜였음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주님의 부활이 진짜였음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아났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못자국 난 그 손과 찔리신 그 옆구리의 상처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사실이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나는 내 옛비늘이 떨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죽음을 의심한 십자가 죽음을 의심하지 않고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도마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